말씀드린 대로 한 두 달에 이제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 유지하기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설교는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설교는 그렇지만 나이가 이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정말 하나님의 말 그대로 지극한 은혜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 결국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죽어요.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죽어요. 이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천국에서 산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는 없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야 될 이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에는 두 사람의 예를 가지고 양심이 파괴되고 양심이 마비되는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다윗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양심을 마비시킨 이와 같은 사례를 이제 살펴봤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딸로서 다말이라는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이건 뭐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타인에 의해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심이 상처를 받아서 평생 처량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사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우리 인간에게 다 닥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에요. 근데 이 두 경우 모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상처와 그다음에 양심을 치유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난주 맨 끝에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피를 흘려주신 그 사건, 이 사건이 왜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한 수치감, 절망감, 그 고통, 이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에서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는 인간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였다, 이 책 여기 앞부분에 가면 루처가 적어놓은 조그만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자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며,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어느 면에서 거의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존 맥아더 목사님도 그렇고, 뭐 그 유명하다고 하는 매튜 헨리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다 그런 유명한 그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또 모든 죄인에게도 밝은 그런 미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가 이 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도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 아무리 깨끗한 사람에게도 더러운 과거가 있고 아무리 더러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걸 듣고 세상에 나가서 혹시 실수하고 어려움 겪고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5편 7절에 가서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내 범법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해 그리하옵소서. 나이가 들었어요. 모르긴 해도 50살, 60살쯤 이게 됐단 말이에요. 다윗이 70세까지 살았는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젊은 시절에,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들도 다 악한 일들 하고 슬픔이 좋지 않은 그런 일들 하고 이런 게 다 생각이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내 범법들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선하심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시편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 과거에 죄가 있고 과거에 불법이 있고 그게 나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어요. 죄책감도 있고 수치도 있고 절망감도 있고 이거 다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과 그 수치가 너무나 커서 자기에게 그것을 안겨준 사람 혹은 자기가 직접 그랬으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 내부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비열하게 어떻게 해요?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넌 더러운 자라 그러고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냐 그러고 이렇게 이 음성이 야비한 음성이나 계속 들려오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면 그럼 그런 일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루처 이야기에 감옥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했냐?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러고선 이 일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내는 그런 목소리처럼 와서 무슨 목소리를 속삭이고 하니까 거기에 빠져갖고 가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징역을 살고 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또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일은 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동일한 죄를 놓고 죽을 때까지 맨날 회개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까지 뭐 징역에 갈 그런 죄를 짓거나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통일한 그 죄를 놓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유산을 했어요. 아이를 그 유산한 그 아이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아이를 못 키워갖고 저희 외숙모 같은 경우는 외국에 이제 이방을 시켰는데 그냥 그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걸 벗어나지 못해갖고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왜 그래요? 내부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야비하게 비열하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통일한 죄를 놓고 매일같이 평생토록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거 생활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그런 불행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보니까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경우에도 우리 내부에 고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가서 보니까 그의 이름은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사탄 마귀라고 그 안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 속삭임에 휘말리면 평생토록 죄책감과 수치 과거의 아픔에 벗어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별하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과거의 아픔과 절망감과 그렇죠? 우리를 옥죄는 이와 같은 그 수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셨을 때 그냥 천국에만 가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좋은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좋은 삶을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그 일이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음성을 듣는다는 말의 의미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한국에서는 지금 참 어려워요. 그냥 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음성 듣는 걸 연습을 한다 그러고 무슨 애국운동 하는 사람도 가서 보니까 나는 직통으로 가서 그걸 듣는다 그러고 이런 말 그대로 이런 더러운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더럽다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계시, 직통 계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뭘 이렇게 하나님 와서 직접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 대언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와서 귀에다 대고 속삭이고 뭘 해갖고 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 그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결코 직접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랑 거기 목사님이 또 음성 뭐 듣는 걸 가르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음성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다. 왜 그런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막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마귀의 음성도 똑같아요. 마귀의 음성도 마귀가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 거를 그걸 마귀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신과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환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뭔가 들리는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극한 상황에 가면은.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의미의 환청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생각,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생각,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과 반대가 돼서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넣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마귀의 음성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를 하나 들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루저가 이 책에 이 나는 너를 용서했다 여기 가면은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그 예를 들고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양성애자예요. 이성하게도 관계를 맺고 동성하게도 관계를 맺는 이런 양성애자예요. 아내가 있는 사람인데 아 글쎄 그 다른 남자 동성애자하고 관계를 맺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된 겁니다. 에이즈에. 그 에이즈에 감염이 됐는데 부인하고 또 관계를 맺고 이러다가 아내까지 에이즈에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아내가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남편이 동성애자 이걸 여태까지 숨기고 이렇게 살다가 에이즈 걸린 다음에 자기에게까지 지금 에이즈를 감염을 시켜놨으니 이걸 용서할 아내가 이 세상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오고 절망감이 밀려오고 그래서 루처 목사님 앞에 이제 나타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권총을 머리에 대고 제가 쏴서 죽든지 해야지 이게 제가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일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 저한테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교회에 습관적으로 이제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죄를 고백하라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자백하는데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확신. 그래서 지금 루저 목사님을 이제 찾아온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괴로워하냐? 지금 성경을 읽어보고 하니까 사후세계가 있구나 하는 게 아주 확실하게 머릿속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불 속에 영원히 들어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건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게 그냥 계속해서 죄를 계속해서 잘못했으면 이것만 하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 오늘 죽든지 해야지 이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망감을 가지고 루처 목사님이 찾아온 겁니다. 루처 목사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와 같은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그냥 무조건 와서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한 인식,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그 인식,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갔다는 그 인식,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는 자기 인생과 아내의 인생을 망쳤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이게 오니까 지금 오늘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심의 이 고함 소리가 들리고 이게 떠나질 않고 절망감이 떠나질 않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이제 본인에게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내의 분노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남편에게 배신당한, 어쩌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아내의 이와 같은 분노를 수그러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중에 루처가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단계다. 첫 번째 단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지 그거 없이 계속 와서 죄만 고백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는 그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 이걸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고백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의 죄와 죄책감과 과거의 아픔과 그렇죠 과거의 잘못을 대신 지고 갈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분이 비행장에 한번 가봐라. 비행장에 비행기 타려고 가면 거기 승무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 티켓 나눠주고 뭐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비행기를 타냐? 어떻게 비행기를 타요? 여러분의 인생하고 상관없고 여러분의 하루 생활이 어땠는지 상관없고 옷을 남루하게 입었는지 잘 입었는지 상관없고 거기 있는 승무원들은 뭐만 보냐? 티켓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티켓 맞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 삶이 어땠는지 상관없이 티켓이 있으면 그날 비행기를 타는 거고 티켓이 없으면 그날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가 어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그 티켓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티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우리에게 자격이 있냐 없냐?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느냐 없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얼마나 큰 죄를 졌냐 작은 죄를 졌냐 얼마나 많이 졌냐 적게 졌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티켓을 이렇게 달라고 내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가 쉬우냐?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죄를 짓고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려고 막 죄를 지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이와 같은 죄인이라고 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책감이 크면 클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죄책감은 오늘 예를 들은 그런 라이언이라는 사람 이런 성적 타락에서도 생길 수 있고 알코올 중독에서 생길 수도 있고 마약 중독에서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다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여인의 경우는 낙태를 하다가 이렇게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근무 태만하다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지난주에는 참 어떤 그 여인이 진짜 수치를 많이 당한 거 여러분 들으셨죠? 조동연이라고 한 그 여인 이야기 들으셨죠? 뭐 민주당이 무슨 선거 대책위원장인지 뭔지 욕심을 부리고 이게 나왔다가 과거에다 혼외자가 있어갖고 그렇죠 아기를 낳는데 딴 사람 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까지 됐다 그래요? 그 아이의 얼굴까지 다 해서 다 드러나서 하니 그 아이도 평생 수치를 안고 살아야 되고 이 여인도 그 욕심 한번 부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런 수치를 겪으면서 평생 또 살아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겠어요. 아이에 대해서 전 남편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천에 있는 그 목사 부부 제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죄책감과 수치를 가지고 그리고 생활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 정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백신 다 맞고 나이지라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다가 아무 증세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왔는데 오미크론 확진이 됐다 이래갖고 뭐 거짓말했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몰아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만 60이 넘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큰 죄인이 있고 뭐 작은 죄인이 있고 죄를 더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왜 그래요?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죄책감을 갖게 돼요. 여러분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유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걸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가지셨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언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이 루처 목사님이 이제 전달하게 될 때 1번 단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방법대로 내가 철저하게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곁을 떠났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갖게 됐어요. 첫 번째가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끝이 아니잖아. 두 개가 더 남아있잖아요. 두 개. 세 번째 그 아내에게 용서받는 건 그건 어쩌면 불가능하다. 진짜 불가능한데 두 번째 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심의 소리가 구원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다가 에이즈를 걸렸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들려오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오늘 이걸 해결하는 걸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오늘 읽은 스가랴서 2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3장은 인간의 딜레마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는 1차적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그 유다 사람들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 유다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을 지금 대표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스가랴서 3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를 대적하기 위해 그의 오른쪽에 서 있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여호수아가 지금 주의 천사 앞에 이제 서 있는데 그의 오른쪽에 딱 달라붙어서 누가 서 있냐? 마귀가 서 있는데 가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냐? 3절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옆에 지금 서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호수아 자신의 어떤 죄와 죄책감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지금 대제사장으로 유다 민족을 이제 대표하고 있으니까 유다 민족의 그 죄책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죄와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상 계시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옆에 고소하는 자 사탄이 있어서 지금 그를 대적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여러분 좋습니까? 부끄럽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더러운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부끄러운데 이 옆에서 오른쪽에서 있는 사탄 마귀가 저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저 그림. 예. 저 옆에서 저 사탄 마귀가 그냥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 푹 내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서 마귀가 등장해서 손가락질을 지금 하면서 예? 너가 무슨 착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용서를 받았냐 그러고 지금 저러고 지금 있는 저런 모습을 그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유다의 상태가 이렇고 여호수아의 상태가 이렇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상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지금 상태가 지금 저런 상태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까지만 읽으면 안 되고 4절, 5절, 6절 쭉 넘어가더니 9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땅의 불법이 하루에 제거가 되는 유다 민족의 그 더러운 수치가 하루 만에 제거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10절 가서 보니까 군대들의 주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불러서 초청을 해서 같이 밥을 먹고 뭐예요? 평화롭게 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할 때는 벌벌벌벌 떨고 옆에 마귀가 있고 막 고소라고 이러고 이렇게 서 있고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서 있는데 이게 쭉 지나가면서 열절 쭉 지나가면서 끝에 가니까 그 모든 불법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지금 여기 스가랴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인간의 딜레마, 하나님의 대답, 마귀가 하는 그런 일이 여기 열절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깨끗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무섭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누구보다 조금 더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여호수아나 저나 여러분이나 어때요? 다 별거 없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앞에 지금 서면은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의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면 말 그대로 고개 푹 떨어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뭐냐,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런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소망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천사, 1절 안에 나와 있는 그 주의 천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의 천사로 이제 보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이 그냥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천사가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 4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주의 천사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의복을 바꾸어 내게 입히리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내가 이르되 그들이 그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 옷만 바꾸지 말고 관까지도 씌워주십시오. 대제사장은 관을 씌워야 되거든요. 그 아름다운 관까지 씌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그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혔으며 주의 천사는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곁에 서 있더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 천사가 시키니까 다른 이들이 그와 같은 일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름다운 관까지 쓰고 이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그런 일을 수행하는 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와 과거의 아픔을 가려줄 수 있는 그 옷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찌가 됐든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다 죄인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깨끗하게 살았어도 다 죄인인 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많으냐 크냐 작냐 흉악하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가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예, 이 옷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수치와 절망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옷이 더러운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 그대로 얼굴을 푹 내리고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지금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막 좋습니다, 기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가서 보니까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을 본 다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뭐냐, 5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봤으니까 너무 기쁘다가 아니에요.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보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한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완전하신 분을 보니까 그냥 부들부들부들 떨리게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사야 대언자가 저나 여러분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저나 여러분보다 더 더러운 그런 죄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사람인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쓰게 되니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 옆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마귀가 서 있잖아요. 마귀가, 그렇죠? 이 장면에서 마귀가 지금 여호수아하고 하나님하고 화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마귀가 등장을 해갖고 이간질하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 그림을. 마귀가 등장을 해서 어디에 서냐? 딱 그의 오른편에 서갖고 그래서 손가락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탄은 어떤 존재냐? 여호수아는 더러운 존재예요. 저도 더러운 존재인데 여러분과 제게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탄은 더 더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더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있고 그게 쫄개들이 있는데 그 쫄개들을 신약성경에 갔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unclean spirit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깨끗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그런 영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깨끗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자가 나타나서 자기보다 덜 더러운 저와 여러분을 지금 고소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 스가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냐? 인간 세상에 죄를 들여온 존재가 마귀잖아요. 맞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가져온 그런 존재가 마귀예요. 그 이후부터 지난 6천 년 동안 인류를 시험하고 인류를 죄악 속으로 빠뜨리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중세 암흑시대, 이 카톨릭 시대에 무려 1500년 동안 교황인 이런 그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전달이 되지 못하게 깜깜한 그 암흑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그 70년간의 부흥, 번영을 다 없애버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이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이런 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누가 있냐? 저와 여러분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탄 마귀와 더러운 영들이 있다. 이걸 지금 보라고 하나님이 스가랴서 3장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많은 경우 마귀가 어떻게 하냐? 자기가 망쳐놓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와 같은 재앙 앞에 마치 자기가 구원자처럼 등장을 하는 거예요. 루처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불을 내고는 소방대원처럼 등장을 한다. 그 자리에 자기가 다 불을 내놓고는 불을 꺼줄 것처럼 와갖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이렇게 해라. 그 이 음성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거기 빠져들면 그럼 평생통을 헤어나지 못한다. 그게 이제 성경과 그 다음에 루처라는 이런 좋은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런 일들을 하냐? 왜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이런 세상을 탈취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왕국을 주시고 다스리고 하라고 하니까 인간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을 처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일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그래요? 인간을 미워하고 같이 지옥에 가자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그렇죠? 손가락질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더러운 옷을 보라고. 너 더러운 옷, 내 죄가 용서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너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아, 이렇게 얘기하면 양심이 찔리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야 진짜 이거 잘해야 될 텐데 인간이기 때문에 못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에 그 목사님 부부 한번 보세요. 양심이 얼마나 찔렸겠나. 그렇죠?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목사 부부 뭐 해갖고 쭉 나오니까 그냥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조롱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의 그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이게 목사만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신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려줘야 되는, 그게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알리고 하는 거 사실 인권 침해로 법원에 고소해서 정부에서 배상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합법적인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 불법입니다, 여러분. 예. 그 이런 일들 인간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둘로 이렇게 나눠서 자꾸 이간질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있는 자 없는 자 나누고 이거 하는, 이렇게 해서 이간질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타나서 이 지저분한 옷을 입고 도대체 내가 뭘 알 수 있냐 그러고, 너는 소망이 없는 자라 그러고, 밤에 자는데 막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고 하는 그런 일을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마음을 강퍅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투명한 양심을 유지하는 거 불가능하니까 너 죄책감에서 평생토록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속삭인단 말이야, 밤에. 자, 근데 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2절 가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 마귀를 대적을 못해요. 누가 등장하냐? 주의 천사 곧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예, 저 사람이 저렇게 곤경에 빠져 있으니 사탄을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벌벌벌 떠서 말도 지금 못하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은 마귀 옆에서 지금 고소하고 있고, 누가 등장하냐? 아들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저 사람의 죄와 죄책감과 절망과 모든 것은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다 지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귀를 책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이 그 옆에 등장하시니까 문제가 쫙 풀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옷을 받게 되고 제사장의 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더러움을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목사가 더러운 존재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모습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제가 말씀도 선포하고 부족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자, 그럼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어떻게 이제 분별하냐?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마귀는 속이는 데 명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단순한 자가 아니다. 얼마나 속이는 데 명수면 국민의 40%가 공산주의가 좋다 그러잖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믿는 사람들도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건데 믿는 사람이 가서 공산주의자를 찍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속이는데 명수라고요, 이 마귀가. 그러고도 몰라요. 속아 넘어간 거를, 본인들이 속아 넘어간 거를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당하고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명수가 바로 마귀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귀가 속이는데 명수기 때문에 그래요. 명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이. 자,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크게 정죄하고 이 양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너 깨끗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마다 스가랴서 3장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옆에 서 있는 사탄 마귀와 그를 책망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스가랴서 3장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써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을 써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이 이렇게 들려올 때 어떨 때는 성경 말씀처럼 들린다. 그 음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이는 데 명수다. 특히 당신의 감정이 상하고 막 이렇게 연약하고 이럴 때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준다. 막 음성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막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용서, 그 용서가 있다. 하나님이 100% 용서해 주셨다. 그 사실을 100명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귀에게 대응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귀의 음성을 무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도둑이 어느 집에 이제 도둑질하러 이제 집에 들어오잖아요. 도둑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만, 그것만 이렇게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냐?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고 무슨 양심에 야비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삶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마귀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로 사신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예,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며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 속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되면 일단 성경 말씀에 이렇게 비교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살하라고 그러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살, 누구를 죽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그러고 나오면 벌써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냥 극단적인 예를. 예, 자살하는 얘기가 들려오면 이거는 아니지 하고 딱 해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마귀의 음성이다 하고 딱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그리고 어디로 와야 돼요? 스가랴서 3장으로 딱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향해 책망하시는 그런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자해를 하라든지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예. 예수님 믿는 사람 절대로 자살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또 뭘 기억해야 되냐? 마귀는 반복적으로 우리를 고소한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잖아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 죄를 확증해 주세요. 가서 고백해야 된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와서 고백을 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용서를 이제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이 끝나면 그 일에 관한 성령님의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성령님이 더 이상 하실 게 없는 거예요. 확증해 줬고 여러분이 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를 받으면 끝난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그런 일, 이거는 인간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어요.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우리의 양심이 투명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도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양심 속에 계속 괴로운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면 이건 뭐냐? 마귀가 이미 용서받은 죄들을 다시 고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 저와 여러분 연약해요.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 넘어져서 여자분들 또 남자들 가운데도 심성이 이렇게 부드럽고 이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잘 걸려 넘어져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이미 용서받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고 여기 마귀처럼 옆에 서서 넌 아직 더러운 존재라 그러고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하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고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걸려 넘어질 그런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과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데도 그 죄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면 마귀의 속삭임일 가능성이 크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 속상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진심으로 회개한 그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성경 암송 앱을 한 두 달 세 달 했는데 지금 못 만들어 갖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 주겠다고, 그것도 무료로 만들어 주겠다고 좋은 일이 생겨서 올해 안에 이제 성경 암송 앱이 나오면 이 성경 암송 앱에 요한일서 1장 9절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어떤 여인이 와서 루처 목사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양심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쇠수세미로 그냥 북북 닦아도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초강력 세정제로 이 양심을 좀 지워보려고 노력해도 양심이 지워지지 않, 이 죄책감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강렬한 후회가 생기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분리됐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루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만능 약은 없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하나님께 정말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뭐야,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죄들과 불법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쇠수세미로 긁고 긁고 긁어도 닦아낼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죄책감,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된다.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죄와 불법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은 죄책감, 우리 힘으로 떨쳐낼 수 없는 이와 같은 죄책감,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어려서부터 비윤리적인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많은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또 온 거예요. 루처 목사님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물었어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들의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매님,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수천 번이나 고백을 했습니다. 수천 번이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같은 죄를 수천 번 고백한다고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예, 목사로서 인생을 좀 그래도 산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죄를, 같은 죄를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한다고 해서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죄를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확신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확신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동일한 죄책감이 자꾸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피,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책감과 절망, 그렇죠, 수치, 이거를 다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고 스가랴서 3장으로 가서 주의 천사가 마귀를 꾸짖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라고, 원하시면 저 그림도 하나 가지고 가서, 그래서 가서 보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마귀가 이러면은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저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우리가 볼 때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책감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근데 진지하게 정말 고백하면 죄책감이 없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없어져야 정상인 거다. 왜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죄들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스펄전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죄의 산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은혜의 산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높은 죄의 산을 세우잖아요. 하나님 그것보다 더 많은, 10배나 더 높은 은혜의 산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자신이 세우는 그 은혜의 산, 그 은혜의 산의 뿌리, 이 밑바닥부터 이걸 뒤집어 갖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개미 새끼 한 마리를 알프스 산으로 다 뒤집어 엎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마귀에게 대항하는 방법은 계시록 12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니 또 내가 드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마귀죠, 즉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 여러분, 마귀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드디어 7년 환란기 끝부분에 가면은 천사장 미가엘하고 싸움을 하다가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그 환란기 성도들이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7년 환란기를 이기는 환란기 성도들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야비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속삭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스가랴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말한 그 증언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하니까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책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로마서 8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서 8장 맨 끝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마귀가 와서 야비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을 하고 저와 여러분을 비난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여기다 따든 나를 그렇게 집어넣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탄을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전에 눈이 왔는데 이제 눈이 많이 올 겁니다, 올해. 자, 이제 눈이 오면 한번 밖에 나가서 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스팔트 이런 거 처음에 이렇게 만들면 길이 평평해요. 근데 많이 사람들이 다니면 길이 이렇게 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파이면서 구덩이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눈이 오면 다 어떻게 돼요? 새 길이나 구덩이가 파인 길이나 다 하얗게 다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다. 우리 처음에 태어날 때, 그렇죠? 아기로 태어날 때 어느 면에서 죄가 없는 그런 상태, 물론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얘기하는 그런 죄는 없이 지금 태어났단 말이야. 그렇죠. 계속해서 이 길을 다니다 보니까 구덩이가 파여요. 죄의 구덩이가 이렇게 파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렇죠, 그 죄로 인해서 파여있는 그 구덩이를 흰눈처럼 덮어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함께 변론하자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의 여호수아 사건, 이걸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죄책감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가야 돼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지 무섭구나 그러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위선을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영어 찬송에 가면 Just as I am, 있는 그대로 지금 내가 이 앞에 왔습니다. 더럽습니다. 누추합니다. 죄덩어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 모든 죄를 이미 다 담당하고 다 제거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죄책감을 갖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책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죄책감이 생기면 도망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사탄을 공격할 때 쓰는 무기는 우리의 죄들이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하나님의 확신. 그래서 마귀가 자꾸 와서 속삭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가랴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거 뭐예요? 율법. 이 율법이 우리를 찌르는 거거든요. 뭐 했다 뭐 했다 그러고 율법이 와서 저와 여러분을 찌른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갖다 못을 박았어요.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5절 끝에 가니까 권력들과 권능들, 이건 천사의 등급으로 특별히 타락한 그런 천사들 이야기하는데, 권력들과 권능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주의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공개적인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뒷부분의 그 2절 말씀과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과 그거 그 말로 대적하기 전에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하는 스가랴서 3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죄와 죄책감과 절망감과 이 어려운 그 고통을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권혁준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데이브 보이어의 갈보리 십자가가 모든 것을 덮는다 이런 찬송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권혁준 형제님과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를 좀 한번 우리가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덮으시네, 이게 갈보리 덮으시네 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돼서 주님이 덮으시네, 이런 그 가사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죄책감과 절망감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덮는다고 하는 거, 이걸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죄 가운데서 양심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예수님을 만났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과거의 죄의 눌림이 저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문제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덮어졌노라고. 주님의 말씀이 왔네 바로 내 맘에 거룩한 예수님 홀로 내 죄 위해 하셨네 주님이 덮어주셨네 전부 갈보리에서 죄책감과 절망감도 예수님 덮어주셨네 갈보리 커버시도 나의 죄책감과 절망도 예수님이 덮으셨네.